BOA 세계 뉴스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이 어제 공동 발표문을 통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두 장관은 공동 발표문에서 1950년 오늘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용맹스러운 미한 장병들이 공동의 가치와 목적 아래 함께 뭉침으로써 미한 군사동맹은 피를 나눈 혈맹으로 탄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발발 이후 70년이 지난 시점에도 미한 동맹은 여전히 동북아 지역의 안보와 안정,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국 국방부는 힘들게 이룩한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북한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9.19 남북군사합의 등에 따른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에스퍼 장관은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확인했고 두 장관은 현재와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면서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이 오늘로 7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양측이 6.25 관련 행사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어제 조선인민군이 계획했던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남한 내 탈북민 단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선언하고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공사행동 계획을 위협했었습니다. 이후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 성명을 내고 군사 계획은 보류됐지만 남한의 행동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오늘 오후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3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238만 1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미국 내 전체 사망자는 약 12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미 서부 캘리포니아는 지난 23일 하루 동안 7천 건이 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94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국가별로는 미국이 238만여 명으로 확진자가 가장 많았고 브라질 118만여 명, 러시아 60만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는 48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가운데 누적 확진자가 270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에서 철수할 계획인 9천여 명의 미군 병력 중 일부를 폴란드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가 우리에게 추가 파병을 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들이 이에 대해 지불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폴란드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의 약속인 국내 총생산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독일이 방위비 분담금을 충분히 내고 있지 않다면서 독일 주둔 미군 9천여 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여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유대인 정착촌 합병 계획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여스 사무총장은 어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이스라엘의 계획이 실행된다면 가장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계획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국가 해법을 심각하게 해칠 것이며 평화협상 재개 가능성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올해 1월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평화 계획에 맞춰 7월 1일 병합계획에 대한 조처를 할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의외의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미국에서 불거진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업계에서 인종차별을 떠올리게 하는 상표가 퇴출되는가 하면 로고를 변경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네슬레 하면 핫초코와 커피가 생각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스위스의 가장 큰 종합식품회사인 네슬레가 사탕과 젤리의 상품 이름을 바꾼다고 합니다. 인종차별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해당 상품명에 대한 불만이 접수된 건데요. 이로써 회사는 이름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인디언 원주민을 비하하는 말인 레드스킨스 껌과 라틴계 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담은 치코스 젤리, 또 흑인 여성의 키스라는 뜻을 지닌 베소 데 네그라라는 마시멜로 이름을 변경한다고 하고요. 그 밖에 지금 쓰고 있는 2천여 개 상표와 2만 5천여 개 제품을 고쳐야 할 단어나 그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946년부터 나비 넥타이를 맨 흑인 남성 노인의 이미지를 상품 대표 디자인인 로고로 사용해온 엉클 벤스는 가공살로 유명한 식품 업체인데요. 상품명과 그림을 이제 새로운 것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인물 아메리카가 이어집니다. 오늘 인물 아메리카 시간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운 노예 출신 지도자 프레드릭 더글러스를 소개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26도로 일부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내일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오다가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낮에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0도에서 27도, 신의주는 19도에서 29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20도에서 27도, 함흥 18도에서 24도, 청진 지역은 15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Maroon 5의 노래입니다. 모두들 가끔씩 아픔을 겪지만 다 괜찮아질 거라고 합니다. Memories 들어보시죠.
just for ya. And you know I never drop. Yeah. Everybody hurts sometimes. Everybody hurts someday. Yeah, yeah. Everything gon' be alright. Gonna raise a glass and say, hey. Here's to the ones that we got. Cheers to the wish you were here, but you're not. Cause the dream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of everything we've been through. Toast to the ones in the day. Toast to the ones that we lost on the way. Cause the dream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And the memories bring back your.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주요 기업을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했거나 관리하는 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서 감축하는 미군 병력의 일부를 폴란드로 재배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요르단강 서안 합병 계획을 포기하라고 유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에 촉구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 등 중국 주요 기업을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으로 지정했군요.
네, 미국 정부가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사, 또 보안 영상 카메라 제조 업체인 하이크비전, 중국 철도 건설 회사 등 20개 기업을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했거나 관리하고 있는 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이들 기업 명단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방부가 왜 이런 명단을 작성한 건가요?
네, 1999년에 제정된 법에 따라서 국방부가 의무적으로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회사의 목록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특히 기술과 무역, 외교 등 전방위적으로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공화, 민주 양당으로부터 명단을 제출하라는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에도 양당 중진 의원들이 국방장관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다고요?
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 그리고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 의원이 지난해 9월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중국이 신흥 민간 기술을 군사용으로 활용하려고 중국 기업들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명단을 갱신해서 공개할 걸 주문했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관성이 있는 기업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국방부 명단에 들어갔다고 해서 당장의 처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어떠한 기업이라도 이 해당 법에 근거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가 이를 토대로 새로운 금융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백악관은 명단에 오른 기업들에 대한 제재 여부에 대해서 아무 논평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이 명단이 미국 정부와 기업, 투자자들, 연구소에 유용한 도구로 보여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웨이사를 비롯한 몇몇 회사들은 이미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화웨이사의 통신 장비를 이용해서 미국 정부와 기업들을 도청하는 등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웨이와 해외 계열사 수십 곳을 수출 통제 목록에 올려놓고 반드시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규제하고 있고요. 또 지난달에는 신장 지역 위구르 소수민족 박해에 관련된 기업도 제재 명단에 올리는 등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게도 화웨이사 장비 사용을 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죠?
네, 특히 현재 유럽에서는 화이자의 통신 장비를 기반으로 5세대 통신망 구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나라들이 많은데요. 미국은 화이 장비를 사용하면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이를 사용하는 나라와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중국은 미국 정부의 이번 조처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중국은 25일부터 단오절 연휴 기간입니다. 그래서인지 주미 중국 대사관, 화웨이,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등은 모두 관련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는데요. 하이크 비전은 근거 없는 조처라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하이크 비전 측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나요?
네, 잘 사는 인민해방군 기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중국군을 위해서 어떠한 개발이나 연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의 폭이 점점 더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중국에 대해서 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해서 주목됩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애리조나에서 열린 한 경제 모임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발언 좀 더 살펴볼까요?
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중국이 지금 미국 내 친중국 선전 매체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서 미국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고 거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또 사이버 해킹 등을 통해서 미국인의 정보를 수집하려 한다면서 중국 공산당은 당신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이 재배치될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공식 확인했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안지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2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이 정상회담 후 로즈가든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의 일부가 폴란드에 재배치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독일에 주둔 중인 병력을 어느 정도로 줄이려는 건가요?
네, 현재 독일에는 약 34,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9,500명을 줄여서 25,000명만 남긴다는 방침입니다.
그럼 감축된 병력은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부는 미국으로 돌아오고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갈 거라면서 폴란드는 유럽에 있는 다른 지역의 하나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 22일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이 감축 병력 중에 수천 명이 괌, 하와이, 일본, 호주 등 인도 태평양 지역에 그리고 또 다른 수천 명은 유럽 다른 나라에 배치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독일에서 병력을 감축하려는 건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줄곧 해외 파병, 미군 규모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들을 고국에 데려오겠다고 공언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독일이 무역과 방위 부문에서 미국을 이용해 왔다면서 독일 주둔 미군 병력 규모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주요 국제 현안에서 계속 엇박자를 내왔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번 달 미국에서 열리기로 한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에 메르켈 총리가 불참을 통보하면서 9월로 연기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감축 결정이 한 요인이 됐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그린넬 전 주독 미국 대사는 지난 중순에 주독 미군 감축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된 일로 갑작스런 결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독일에 대한 불만을 또 표출했다고요?
네, 독일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잘못된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사들이는데 수십억 달러를 내고 있다면서 당신들은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 쓰지만 우리는 당신들을 러시아로부터 지키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좋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죠.
네, 현재 나토는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을 2%로 측정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8개 회원국을 빼고는 이를 지키지 않고 빚을 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2%도 사실은 낮은 거라면서 모든 회원국이 공정하게 분담할 때에만 만족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폴란드는 이를 지켰다며 지켜 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몇 달 만에 백악관에서 외국 정상과 회담을 한 건데요. 폴란드 대통령이 첫 정상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에 백악관을 방문한 첫 외국 정상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오는 28일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워싱턴을 찾아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다시 대권에 도전하는군요.
네, 당초 폴란드 대선은 지난달에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한 달 미뤄졌습니다. 지난 2015년 대권을 잡은 안드레이 두다 대통령은 5년 임기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두다 대통령의 관계가 매우 돈독하다고요?
네, 두 사람은 그동안 5차례나 만났는데요. 이 가운데 3번은 백악관에서 이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두다 대통령 방미에 대해서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을 합병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많은데요. 유엔 사무총장이 이를 포기하라고 촉구했군요.
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24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 앞서서 말한 내용입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합병 계획을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죠?
네, 지난 1967년에 벌어진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요르단으로부터 빼앗아서 지금까지 점령하고 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이 이스라엘에게 합병 계획을 철회하라고 한 이유가 뭔가요?
무력으로 뺏은 곳을 자국의 영토로 합병하는 게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또 이 합병이 이른바 두 나라 해법에 해를 주고 평화협상의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나라 해법에서 두 나라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말하는 거죠?
네, 이건 팔레스타인이 독립해서 이스라엘과 공존한다는 방안입니다.
요르단강 서안은 팔레스타인 쪽에도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장차 독립하면서 이 지역을 자국의 영토로 삼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합병 계획에 팔레스타인은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국제사회도 대체로 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팔레스타인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에 반하는 조처를 해왔죠.
네, 이스라엘은 그동안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었고요. 이를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이 요르단강 서안 합병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해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측의 움직임에 미국 쪽은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나요?
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에 공개한 팔레스타인 평화안에서 요르단강 서안 내 유대인 정착촌을 이스라엘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24일 기자회견에서 이 합병 문제는 이스라엘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나라 의회 의원들이 요르단강 서안 합병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발표했군요.
네, 유럽 25개 나라 의원 약 1,000명이 서명해서 유럽 나라 외무장관에게 보낸 편지가 24일에 공개됐는데요. 이들 의원은 이 편지에서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합병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전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1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응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를 지명할 전당대회를 가상 행사로 치르기로 했고요. 이어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기소 취하를 확정하라는 법원 판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다시 폭증하고 있다고요?
네, 24일 발표된 미국 전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8천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뒤에 하루 기준으로 최고 수치인데요. 특히 남부와 서부 쪽에서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캘리포니아주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요. 또 오클라호마주에서도 주 자체 최고 기록이 나왔습니다.
먼저 남부 지역 사정부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네, 이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 당국은 전날 각각 하루 5천 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이 집계한 이래 최고 기록들인데요. 특히 텍사스주의 경우 휴스턴, 댈러스, 오스틴, 샌안토니오 같은 주요 도시에서 전반적으로 폭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휴스턴이 위험하다고 주요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휴스턴에서 증가세가 지금 수준으로 계속 가게 되면 브라질의 국가 전체 통계와 맞먹을 수도 있다고 CNN이 전망했습니다.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예, 주당국이 단계적으로 봉쇄를 풀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응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유명 전자제품 기업인 애플이 휴스턴 전역의 매장을 다시 폐쇄시켰습니다. 다른 주요 업체들도 이런 조치를 뒤따르고 있는데요. 현재 휴스턴 일대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중환자실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는 형편이라고 지역 언론이 잇따라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부 상황도 살펴보죠.
예, 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7천 명이 넘었습니다. 역시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최고치인데요. 이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 있는 유명 관광시설 디즈니랜드 측은 다음 달 17일 재개장하려던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이 당국의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는 대로 재개장 일정을 다시 만들어서 공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부와 서부에서 좀 심각한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이렇게 감염이 폭증하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한테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주 전역에서 이 같은 조치가 발효된다고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24일 발표했는데요.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게 되면 과태료를 물거나 강제격리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레드 레이먼트 코네티컷 주지사도 이날 뉴욕 주지사 회견에 동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나 텍사스에 있던 사람이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으로 이동하면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수준도 높게 책정했는데요. 1차 적발되면 $2,000가 과태료고요. 2차 적발에는 $5,000가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등 해를 입히게 되면 최고 과태료 $10,000까지 매기도록 했습니다.
여행자들에게 자가격리를 시행한다는 뉴욕에서는 확진자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네, 뉴욕주에서는 코로나 사태 초기에 미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중심 지역이었는데요. 근래 최대 도시 뉴욕시를 중심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은 뉴욕시와 워싱턴 DC 이렇게 두 곳에서 봉쇄를 풀면서도 확진자 수 증가세를 성공적으로 누그러뜨리고 있다고 23일 하원에 증언했습니다.
뉴욕의 봉쇄 해제는 현재 어느 단계에 있나요?
예, 뉴욕시는 지난 22일부터 2단계 봉쇄 해제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상점들이 문을 열어서 대면 거래를 할 수 있고요. 음식점들은 야외 좌석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미용실이나 이발소 같은 업소들도 안전지침을 지키는 조건으로 재개장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코로나 종합통계 짚어볼까요?
네, 25일 오전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23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위인 브라질보다 2배 이상 많아서 세계 최고치인데요. 이 중에 사망자는 12만 2천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사망자 수 역시 2위 브라질의 2배가 넘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개최 방식과 일정이 확정됐다고요?
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할 민주당 전당대회 개최 방식과 일정을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 측이 24일 확정 발표했습니다. 당초 다음 달 13일부터 나흘 동안 치르려고 했었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 이 8월 17일부터 나흘 동안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행사의 형식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당대회 형식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대의원들이 전당대회 현장에 모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대의원 각자 집에 머물라고 DNC 측이 요구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확산에 대한 보건당국과의 협의 결과 각 주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은 원격으로 전당대회 공식 업무를 수행하도록 결정했다고 이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원격 전당대회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사실상의 완전 가상 전당대회라고 주요 언론이 짚고 있는데요. 따라서 대의원들이 환호하는 모습이라든가 이 전당대회의 역동성과 열기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DNC 지도부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완전 가상 전당대회를 여는 것은 미국 근대 정치 역사에서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당대회 현장의 열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나왔습니까?
네, 미국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연계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밀워키에서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생중계 화면을 함께 시청하고 반응하는 일정인데요. 이 방송계의 유명한 시상식인 에미상을 수상한 유명 방송 제작자 니키 커시너 씨가 총괄 지휘할 예정입니다.
그럼 전당대회 현장에는 누가 가나요?
예,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만 밀워키 현지에 갑니다. 이 전당대회 상임의장을 맡은 베니 톰슨 하원 의원 그리고 톰 페레스 DNC 의장 등이 이 자리에 함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개최 일정이 결국 확정이 됐는데요. 중심 인물인 바이든 전 부통령 쪽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밀워키에서 자랑스럽게 후보직을 수락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젠 오말리 딜런 이 바이든 후보 측 선거대책본부장이 이날 성명을 냈는데요. 후보 수락 이후 다음 단계로 전진해 도널드 트럼프를 단임 대통령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당대회 개최 장소인 밀워키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밀워키에서 시작되는 바람을 미국 전국에 불게 하겠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밀워키가 왜 중요한 곳입니까?
네, 밀워키가 속한 위스콘신주는 대선 격전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한테 근소한 차로 이겼던 곳인데요. 이번에는 이 격전지에서부터 바람을 일으켜서 승기를 굳히겠다는 게 민주당 측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공화당 전당대회 일정은 어떤가요?
예, 공화당은 대의원들이 한 곳에 모이는 방식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개최 장소까지 바꿨는데요. 원래는 공화당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전당대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이 주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 측은 최근 이 플로리다주 잭슨빌로 전당대회지를 변경 발표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11월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 대의원들이 공화당 대의원들이 환호하는 광경이 예상되는 건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바로 다음 주인 8월 24일부터 나흘 동안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각 당 후보 지명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율 추이가 어떻습니까?
예, 바이든 전 부통령이 크게 앞서 나가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24일 공개된 뉴욕타임스 최신 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 50%, 트럼프 대통령 36%로 나왔는데요. 뉴욕타임스 측은 격차가 너무 커서 연령별 변수를 따지지 않아도 바이든 전 부통령의 우세를 넉넉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응답자 절반인 50%가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여성과 젊은 층, 또 유색인종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가 크게 높았는데요. 전통적으로 공화당 쪽에 기울었던 장노년층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 지지를 끌어갈 길을 닫고 있는 형국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여론조사는 무시하라고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이렇게 적었는데요. 11월 대선에서 투표하기 위해 유권자 등록을 하라는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이 한 말을 다시 말하면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어도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하면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지난 2016년 대선에서도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었지만 최종 당선된 사람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였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기소 취하를 확정하라는 판결이 나왔군요.
네, 지난달 법무부가 냈던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 기소 취하 문건을 담당 재판부가 더 이상 검토할 수 없다는 항소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상 혐의 적용을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는 건데요.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24일 3인 협의체를 열어서 2-1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의 결정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네, 이번 플린 전 보좌관 사건은 추가 검토가 정당화될 만한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고 네오미 라오 판사가 다수 의견문에서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담당 재판부가 이 기소 취하 문건을 승인할지 말지 더 이상 들여다볼 이유가 없다는 말인데요. 계속해서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담당 판사의 월권이고 명백한 법률적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되짚어봐야겠네요.
네. 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 진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나 유죄를 인정하고 추가 조사와 공판 과정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7일 이 법무부가 전격 기소를 취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공소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주요 언론은 법무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뜻밖의 반전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하고 플린 전 보좌관이 유죄를 인정한 상태에서 법무부가 입장을 바꾼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이렇게 입장을 바꾼 배경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라서 봐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야당인 민주당 쪽에서 고조됐습니다. 아울러 전직 법무부 관리 수천 명이 법무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면서 윌리엄 바 장관을 사퇴하라는 공개서한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재판부는 기소 취하 문건을 더 검토하겠다고 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 담당 재판부의 에미 설리번 워싱턴 DC 연방판사는 기소 취하에 대해 외부 의견을 듣고 승인할지 여부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존 글리슨 전 연방판사를 사법부 후원자로 지정해서 의견을 내도록 했습니다. 글리슨 전 판사는 법무부와 검찰이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기소를 취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법원에 냈습니다.
이번 일을 둘러싸고 반전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항소법원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항소법원 결정을 적극적으로 반겼습니다. 굉장한 소식이라고 이날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형사 혐의를 거두겠다는 법무부의 요청을 항소법원이 인용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오는 11월에 치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맞붙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대선에서 승리한 뒤 정권 인수 작업을 맡을 조직을 만들기 시작한 건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제도 첫 번째 시간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능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승리 가능성에 대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기 시작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인수위원회 책임자로는 테드 코프먼 전 연방 상원의원이 임명됐습니다.
We the citizens of America are now joined in a great national effort.
미국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까지 정권을 인수하는 공식 기간은 선거에서 당선인이 확정된 직후부터 다음에 취임식이 열리는 1월 20일 정오까지입니다. 취임식을 마치고 곧바로 대통령에게 핵무기 사용을 명령할 수 있는 블랙박스가 인계되면 정권 인수 작업은 완료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보통 일찍 출범합니다. 대선 뒤에 인수위원회를 만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후보 진영은 대개 대통령 후보가 공식적으로 정해지는 전당대회를 전후해 인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내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요 정책을 공백 없이 결정하고 집행하려면 당선 확정에서 취임까지 두 달 남짓한 학습 기간을 완벽하게 활용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유력한 후보로 나선 순간부터 정권 인수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세계 최강국 대통령 당선인이 짧은 정권 인수 기간에 떠맡아야 할 임무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They were getting ready inside the White House too, preparing for the first wartime transfer of power in four decades.
정권 인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을 이끌어갈 주요 공직자들을 지명하는 일입니다. 비서진과 각부 장관들은 선거 직후 바로 지명될 수 있도록 인선 작업이 사전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사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정책 준비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첫 200일 정도 내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준비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뒤 실천하겠다고 공약한 정책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수위원회 활동을 잘 살펴보면 새 행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 어떤 정부 모습을 지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President-elect Trump had plenty to say about world affairs during the campaign.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이 치러진 2016년 5월에 일찌감치 인수위원회 진용에 윤곽을 만들었습니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제도 첫 번째 시간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능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Casey Musgraves의 Merry Go Round. 아무도 회전목마가 서는 곳이 어딘지 모르고 이 회전목마는 느려지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If you ain't got two kids by 21, you're probably gonna die alone. At least that's what tradition told you. And it don't matter if you don't believe. Come Sunday morning, you best be there in the front row like you're supposed to. Same hurt in every heart. Same trailer, different.
Don't give a damn, no.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운 노예 출신 지도자 프레드릭 더글라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레드릭 더글라스는 민권운동가이며 작가이고 강력한 웅변가에다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1800년대 미국의 가장 저명한 지식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로 태어날 때 그의 정식 이름은 프레드릭 어거스터스 워싱턴 베일리였습니다. 1818년 메릴랜드주 터카호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레드릭 더글라스와 그의 어머니 해리에트 베일리는 에드워드 로이드 대령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대농장의 노예였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주인은 아론 안토니라는 백인 대위였습니다.
프레드릭은 아버지가 백인이라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안토니 대위가 바로 아버지였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프레드릭은 어머니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 해리엇 베일리가 다른 농장으로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두어 차례 어머니가 찾아온 적이 있었지만 프레드릭이 7살 때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프레드릭은 그 후 할아버지 아이잭 베일리와 할머니 베츠 베일리 밑에서 자랐습니다. 프레드릭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 지역의 다른 노예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고 가정은 사랑이 있는 곳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프레드릭은 자기가 다른 사람의 소유, 즉 노예 신분이라는 것을 적어도 어릴 때는 몰랐다고 합니다. 프레드릭은 8살 때 메릴랜드주 발티모시에 있는 휴 올드라는 사람에게 가사일을 돌보는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조부모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나중에 쓴 글에서 프레드릭은 자신의 일생 중 그날의 이별이 가장 뼈아픈 경험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그런 경험 때문에 프레드릭은 세상의 악과 탄압적 노예제도의 부당함에 대해 깨닫기 시작했다고 수뢰했습니다.
다행히도 새 주인 휴 올드의 부인 소피아는 프레드릭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대했고 글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화를 내며 글 가르치는 일을 당장 그만두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노예들에게는 교육이 금지되어 있었고 메릴랜드 주에서도 노예 교육은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백인들은 노예가 글을 읽을 줄 알면 반란을 일으키고 달아나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소피아는 글 가르치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프레드릭은 볼티모어에서 만난 백인 소년들로부터 길거리에서 은밀하게 계속 글을 배웠습니다. 백인 소년들은 프레드릭에게 너도 인간이야,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어 라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월드는 프레드릭을 에드워드 코베이라는 사람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코베이는 걸핏하면 프레드릭을 구타했습니다. 소문난 폭군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프레드릭은 1836년 탈출을 시도했으나 체포됐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주인 휴와 소피아 올드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프레드릭은 그 무렵 애나 머레이라는 흑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애나는 5살 연상이었습니다. 둘은 서로 정이 들었습니다. 그때 머레이는 노예 신분을 벗어나 파출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레이는 돈을 모아 프레드릭에게 주면서 기차를 타고 뉴욕시로 탈출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프레드릭은 그렇게 해서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프레드릭은 뉴욕에 도착한 감회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자유로운 삶은 1838년 9월 3일 시작됐다. 다음 날인 4일 아침 나는 대도시 뉴욕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나는 자유인이었다. 어렸을 적의 꿈, 성인으로서의 희망이 완성된 순간이었다. 옛 주인에게 나를 얽어맸던 줄은 끊어졌다. 이제 누구도 나를 노예라고 부를 권한도 나를 조종할 수도 없다.
프레드릭 베일리는 뉴욕에서 이름을 프레드릭 더글러스로 바꿨습니다. 노예를 추적하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글러스는 얼마 후 애나 머레이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들은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매사추세츠 뉴 베드포드에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자녀를 두었습니다.
더글러스의 노예 폐지 운동은 184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매사추세츠 앤타이슬레이버리 소사이어티라는 노예 반대 단체의 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자리에서 노예 생활의 경험을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더글러스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더글러스는 굵고 강력한 목소리로 비참했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청중들은 그의 연설에 큰 충격과 함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더글러스는 이때부터 매사추세츠 노예 반대 운동의 요원이 됐습니다. 일단 그렇게 된 다음부터 더글러스는 야유, 조롱, 모욕, 폭행 등 어떤 난관이 있어도 결코 굽힘이 없는 노예 반대 운동을 벌여나갔습니다.
그 연설이 있은 후 매사추세츠 노예 반대 단체는 프레드릭에게 북부의 여러 주를 순회하면서 연설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글라스는 주인들이 노예들을 매일 구타하는 이야기, 굶주리는 이야기 등 잔인하고 억압적인 노예 생활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글라스는 자신이 연설할 때 들려준 참혹한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책을 썼습니다. 1844년 나온 미국 노예 프레드릭 더글라스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더글라스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쓴 그 책은 즉각 베스트셀러가 됐고 3년 동안 9번이나 새로 찍어냈습니다.
이 책은 프랑스와 독일어로도 번역돼 유럽을 비롯한 각지에 퍼졌고 오늘날까지도 많이 읽히는 책이 되고 있습니다. 프레드릭 더글라스는 그 후에도 자신의 노예 시절에 대한 여러 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그는 여러 모임에서 연설도 많이 했습니다. 1852년 독립기념일에는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연설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백인과 흑인에게 독립기념일은 어떻게 다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7월 4일을 축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날은 여러분의 나라에 정치적 자유가 탄생한 날입니다. 7월 4일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축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7월 4일이 미국의 노예들에게는 무엇인가를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말합니다. 흑인들에게는 매일매일 겪는 그 무서운 차별과 벌을 1년 중 어느 날보다 뚜렷하게 되새기는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미국 말고는 이 시간 세상의 어느 나라도 그 이상 충격적이고 피를 흘리는 죄악이 자행되는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1861년 남북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노예제도에 대한 갈등도 전쟁의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더글러스는 흑인들에게도 북군에 들어가 노예 해방전에 참전할 수 있도록 허용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이나 북군의 백인들은 그 같은 안을 반대했습니다. 백인들은 흑인들의 머리가 좋지 않아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2년 후 드디어 흑인들도 군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정식 군인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글러스는 흑인 병사들도 백인 병사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그 말에는 동의했지만 당장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1865년 북군이 승리하면서 남북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 링컨 대통령은 암살되고 그해 노예제는 폐지됐습니다.
프레드릭 더글러스는 그 후 워싱턴 DC의 경찰서장을 포함한 여러 정부 요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프레드릭 더글러스는 모든 인간의 평등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사가들은 프레드릭 더글러스가 2000회가 넘는 연설과 함께 수천 건의 글과 편지를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투쟁 가운데는 여성의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895년 2월 20일 그는 전국 여성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날 오후 프레드릭 더글러스는 워싱턴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가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78세였습니다. 프레드릭 더글러스는 저서 나의 노예 시절과 자유에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유색인종의 영예, 사회적, 종교적, 지적인 지위를 위해 과거처럼 미래를 위해서도 힘쓸 것이다. 모든 인종에게 완전하고 조건 없는 자유를 가져다주기 위한 중요하고 위대한 과업을 추구하도록 하늘은 나에게 목소리와 펜을 주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운 노예 출신 지도자 프레드릭 더글라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xpression Express. 저희 VOA 뉴스를 통해서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Let's start today's lesson. Dirt, D-I-R-T, dirt. 더러움, 때 혹은 땅의 흙을 가리킨 단어 dirt.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인데요. 이외에도 어떤 다른 뜻이 있는지 오늘도 VOA 기사 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Congressional Democrats remain focused on Trump's phone call with Ukraine's leader and his appeal for help in trying to find political dirt on Democratic presidential contender Joe Biden.
Political dirt. Dirt. 오늘의 표현입니다. Dirt의 원래 뜻인 더러움과 비슷하게 기사에서 쓰인 dirt는 누구에 관해 좋지 않은 정보, 명석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뜻합니다. Dirt means unpleasant or harmful information about someone that could be used to damage their reputation. 비슷한 표현으로는 scandal을 들 수가 있는데요. Political dirt, political scandal. 정치와 관련돼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 혹은 스캔들.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Congressional Democrats remain focused. 의회 민주당은 remain focused,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On Trump's phone call with Ukraine's leader.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화 통화 내용에. And his appeal for help. 그리고 그의, 즉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 요청. In trying to find political dirt.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보, 스캔들을 찾으려는 시도에. 그리고 여기서는 누구에 관련된 스캔들을 말하냐. On Democratic presidential contender Joe Biden. 민주당 대선 주자 조 바이든에 관한. 예문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Congressional Democrats remain focused on Trump's phone call with Ukraine's leader and his appeal for help in trying to find political dirt on Democratic presidential contender Joe Biden.
Let's look at some examples. He tried to dig up dirt on his colleagues. 그는 동료들에 관해 안 좋은 정보를 캐내려고 했어. He tried to dig up dirt on his colleagues. She was spreading dirt about her ex-husband. 그녀는 전남편에 대해 안 좋은 정보를 퍼뜨리고 다녔어. She was spreading dirt about her ex-husband. 오늘의 표현, 안 좋은 정보, dirt. 이 표현이 들어간 영문 기사 찾아보며 단어 복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And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라이오널 리치와 다이애나 로스의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y love, there's only you in my life. The only thing that's right.
My first love, you're every breath that I take, you're every step I make.
Hearts that beat as one. Our lives have just begun.
Forever
I'll hold you close in my arms.
I can't
resist your charm.